이 시간에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계속 보십니다.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전멸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다니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긍휼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살피면서 4장부터 14절 이하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지장직에 대해서 언급해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도 그 기재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언론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사를 드렸다고 9장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장에 와서는 보다 충실한 형태로 여기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장부터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장직이 요약과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가면 믿음으로 하는 믿음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율법은 바로 뭐다? 그림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고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전한 것인데 율법의 한 제사는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의 뭐다? 그림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와 신약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구약 대조되는 그러한 제사는 신약은 그림자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1절에 그림자와 참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참 형상, 장차 오는 좋은 일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미 지장 직분 언급할 때 친히 임명하신 뛰어난 지장장으로 8장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9장에 더 크고 좋은 성소에서 그리고 10장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리가 특징의 키워드를 본다면은 더 나은, 더 좋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결론은 뭐냐? 주의 뜻을 이루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제물로서, 더 좋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더 좋은 성사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제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얻어진 유익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또 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는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와서 결론을 맺어진 그 결과는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잘 살펴보면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였고 매일 드렸고 11절에 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1절에 뭐라고 해요?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누구도 정결케 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4절 영원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11절도 마찬가지죠. 염소 항생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영혼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인 율법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도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니. 그죠? 그것은 그 피로는, 능히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또 영원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죄를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해준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의 변수를 지적해 준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짐승의 피로서 죄를 가릴 수 있었으나 온전히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는 있었으나 결코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에 드려진 짐승의 피는 능력이 없는 일시적인 가리우는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피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피고 단번에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되는 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그죠? 네. 육체 이기는 정욕을, 시험을 이기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그 피가 주의 진노를 면케하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찬송가 그 작사자인 로리 목사님은 찬송가에 있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영국에 중국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1807년에 모리슨은 중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큰 땅덩어리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광동에 도착합니다. 모리슨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서 떠나서 광동에 도착했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 넓은 대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막막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물어요. 성교사님, 당신은 정말 저 거대한 대륙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모리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저 대륙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온전케. 이것이 구약 제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와 다른 이유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주셔서 내 처한 삶의 환경의 자리 속에서 구원과 또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 일과 주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죄이 뭐냐? 5절에 10절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자기 자신을 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신명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재물들을 갖고 와서 한 명씩 그 재물을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물로 드려주면 어떤 짐승의 재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주셨던 것입니다. 11절에 14절 말씀에 주님은 많은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요? 한 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어떤 짐승의 제물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영속하는 제물로 드렸을 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은 서로 대칭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런 말과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의 차이점이 분명해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어디에 앉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소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쉴 새 없이 제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한 번의 제사를 온전케 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셨다. 한 10대 소녀가 어머니가 외치라고 없는 한가한 시간에 어머니의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빼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 The Finished Work of Christ라는 그런 문구를 접하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놀라움들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사역, 이 말과 함께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그런 표현이 그의 머리에 이 번개처럼 스쳐가고 그는 자신을 위한 구원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끝마치셨고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곧 그 대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주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고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온전케 해주었다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더 좋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론을 통해서 기브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인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룩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으로 치워져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러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데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대가나 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온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의 죄값이 다 지불하고 치료려서 내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이 육체가 곧 질그릇이라면 우리 속에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인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쓰잖아요. 당신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얼마짜리야? 뭐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짜리야? 시계 얼마짜리야? 전화기 얼마짜리야? 그러잖아.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돈으로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값주고리를 사서 거룩하고 온전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 때문에 그 피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와 불법은 다시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도 공로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그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선대에서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는 성도는 끝까지 그 구원을 보장하고 보장받는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소멸되거나 중간에 잃어버리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누구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또 누구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드려진 제사는 우리 영생을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피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의 결론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론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끼우치고 깨닫고 매번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었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냥 불려지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지체였다는 것은 교회의 몸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1mm라도 떨어졌으면 마르고 생명력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에 붙어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몸된 지체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 같이 감당하고 동참하는 것이 지체란 모습이에요. 사역을 감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체는 떨어져 나가면은 지체로서의 그 유기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오늘 나와 뭐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오늘 나는 무엇인가? 헨리 나우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도 않습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 그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숙제를 줍니다.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과 나의 관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상치 가서 실컷 같이 울었어요. 그나서 근데 누가 좋은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찬송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가 누구야? 그가 나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맞다면 우리가 주차장에 가서 웃은 사람 얘기하듯이 우리 웃음 나오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있어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고 어떻게 만났는지 관계 없는데 여기 와서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예술품들이 있고 작품들이 있는데 특별히 슈테른베르크라는 십자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 속에 밑에 있는 그 관중, 관중들이 있는 모습들인데 이것이 이제 그 박물관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제롬 대성당 위고 신부의 요청으로서 독일 화가인 슈테른베르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슈테른베르크가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그림을 그려도 내게 오는 생계 유지비는 너무나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끌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왜? 빨리 왜 그 그림 안 주나 그러면 내가 있는데 뭘 더 달라는 거죠? 돈을 더 달라는 식으로 그런 속셈으로 계속 미적거립니다. 그리고 이 슈테른베르크는 이렇게 그림을 잠시 중단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집시 여자인 이 패티피를 누드 모델로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돈벌이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화실에 있던 그런 모델이 패티피라는 소녀가 초안만 잡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있는 그 슈테른베르크가 그림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그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대요? 왜 못 박히셨대요? 그 사연이 뭐예요? 물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달라 쫄을 때 슈테른베르크는 그냥 너무 흔한 얘기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소녀가 간청해서 잠시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패티피 소녀는 감동했고 그 소녀는 불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내어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이 훌륭한 선생님도 사랑하시겠네요? 라고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슈테른베르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자신을 괴롭고 황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쓰레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림 자체를 나는 그냥 그림값으로 흥정만 하고 있구나. 며칠 동안 깊은 묵상에 잠긴 후에 이 슈테른베르크는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그림값을 사양합니다. 그림값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리고 그 십자의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제목을 바로 에케이 호모 라는데 에케이 호모라고 즉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였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하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공작 진델돌프가 젊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날 이 제롬 대성당에 걸려있는 이 스탠버그의 그림,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 젠델프는 마음속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 내가 십자가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십자가의 그림에 감화를 받으니 젠델돌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선교회를 창립하고 모라비안파를 교파를 창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델돌프는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이끌었던 존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웨슬레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대서양으로 건너오던 중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이 모라비디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뜨거운 신앙과 전도의 열정에 자극돼서 새 사람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1장. 이 영국의 찬송가 작자 하버가리 쓴 이 찬송가가 바로 이 그림,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주었고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이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찬송가를 작시했어요. 이 하버가라는 사람, 이 여인은 몸이 허약한 아가씨입니다.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피곤을 느껴서 우연히 그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림을 봤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나는 널 위해 이렇게 다 내어줬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주겠느냐. 그 가사 맨 밑에 있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가 돌아와서 이제 가사를 썼는데 311장의 찬송가가 됩니다. 내게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2절 가사가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3절 가사죠. 널 위해 모든 것을 견뎌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아냈느냐.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위대한 그림 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역사를 바꿔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이 슈타인 베르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시 소녀 페피타가 질문한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던 슈타인 베르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했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또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줬고 무엇을 하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는가? 그냥 흘러간 십자가 이야기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정작 내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한 마음이나 감동이 전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다면 뭐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빌립보 2장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생각해 더욱 사랑스러웠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처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순종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왜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마귀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는가.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9절에도 보면 구의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가까워오자마자 거기 감람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면 피하게 해주시면,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나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단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매번 해마다 우리는 절기를 맞죠.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땡스감사절을 포함해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죠.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돌아오죠. 주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또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한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뜻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왔는데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단번에 제사로 그 몸의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 역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가?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그 길에 나도 동참한 길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나주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10절 말씀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신의 죄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 죄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을 알면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거룩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내어줬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치 없는 나.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신이 제물로 생축으로 쪼개지고 피 흘리고 드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받을 우리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 내리로 기업을 얻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용서를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해주신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냥 동경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값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과 구원의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 피의 값의 결과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보다도 더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또 얼룩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그냥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인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간과 장소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피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현존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전히 그 구원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우리 할머니는 믿음이 좋으셨고 우리 아버지는 새벽기도 늘 빠지지 않고 뭐 천 번의 어떤 그런 새벽기도도 쌓고 우리 어머니는 늘 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우리 형님은 교회 장로고 내 동생은 목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은 빠졌어요. 자신은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신앙 경력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들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그분 위에 살 것을 동의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 다가올 추수감사절 속에서 모든 재물과 힘과 그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간에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난절기는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나고 부활주에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것입니다. 그 안에 승패가 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결론이 거기서 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이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룩되어지고 온전해 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신 그 부름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남은 생애를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내 남은 육체의 고난을 교회와 또 몸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